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타락에서 고통에 짓눌린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당은 출입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래서 지난주 설교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좀 그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섯 덩어리 설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다섯 덩어리의 설교가 있고 그 덩어리 설교 가운데 이제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새로운 모세? 모세와 같이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편지의 1차 독자들인데 유대인들이 딱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모세 오경 같은 분위기. 그래서 옛날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고 모세가 구원을 이루어냈지만 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덩어리의 설교가 있고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권위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진짜로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마태복음 8장을 읽고 이제 오늘 본문 읽고 내일 묵상하고 하면 8장 9장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마태복음 8장 9장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표적이요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삶은 반드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멋지게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런 어떤 소망 그거를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에는요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17절 말고도 8번이나 더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일하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 구약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거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약속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불임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을,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세 가지 약속하세요. 성경은요, 모세오경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늘 문제가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거는요. 어떤 상호적인 반응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요. 문제는 모든 자식들이 다 효자, 효녀는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죠. 효자세요, 효녀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예. 자녀들이 많지만 그 자녀들 중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로,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런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고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큰 민족은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는 했는데 그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늘 이방인의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고 고생하고 고달픈 인생 살고 그런데 다윗이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 드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섯 번 하늘 아버지라는 말이 다섯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10번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뭐냐는 것을 잘 배우는 거 필요해요. 교회를 출입은 하는데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로 그저 예배당 다니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한 삶은 살 수 있겠지, 어떻게 좀 마음 두고 좀 이렇게 의지할 때는 있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은 그냥 막연히 그냥 좀 의지할 때 있으면 좋겠다, 종교를 하나쯤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예배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와 그런 삶을 배우는 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요,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아니고, 2000년 전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귀족의 아들이 귀족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의 아들은 자유로워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예요. 아버지와 같은 신분, 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시대에도 아이고 예수 믿는 신앙이 뭐 대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가르쳐줘요.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 읽고, 백부장의 하인 고치신 이야기 읽었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 고치신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런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새로운 여호와의 종이 올 거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이사야 53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실 거다, 오실 거다 약속한 그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그거를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이 해석하기를 그분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 우리 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요, 병이 들면 선택지가 많아요. 찾아갈 수 있는 병원도 많고 먹을 수 있는 약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병이 들면 예수님 의지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요즘은 거의 의사들의 말을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같이 해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면 절망,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아파도 약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 가고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의사 선생님 가운데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 유명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잘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수술을 할 뿐이고 실제로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몸이 아프면 예배당을 안 해. 아파서 못 온대요. 아파서 못 오는 것이 아니고 아파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아파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도. 코로나 걸리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픈 것이 남에게 폐를 주는 이거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 열심히 있는 청년이 주일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도저히 아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매일 성경 가지고 그때도 묵상했는데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었을 때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어제 묵상, 하루 전에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사도행전 본문이 사도행전 9장 33절부터 그 애니아 이야기였어요. 그날 아침에 이 친구가, 목사님 너무 아파서 제가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지영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날 묵상 본문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걔가 진짜 그 문자 받고 예배당에 왔어요. 펄펄 뛰어다니다가, 그때는 청년들 모임을 거의 한 10시 넘어까지 했는데요, 하루 종일 괜찮아요. 그냥 아침에는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애니아야, 이거를 제가, 지영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얘가 진짜 그 문자 받고 벌떡 자리를 정돈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제가 한때 목 디스크가 오면 머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머리의 무게가. 혹시 느껴보신 분 계세요? 이 머리의 무게가. 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다니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팔도 저리고 이 목 디스크 팔도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항상 이 어려움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겹쳐서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울해가지고 한번 그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고 목은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제가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몸은 아프고 목은 가눌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근데 괜찮아요. 그때의 그 분위기, 그때의 그 장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그때 제가 병원 다녔어요.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지금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보니까 그 장모가 앓아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요 손을 만져주셨어요. 손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이라는 거는요 지난번 우리 레위기 읽을 때 본 것처럼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걸린 줄 모르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신호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사실 나병도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버림받은 채로 고립된 채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뒤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세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거든요. 나병 환자 손을 내밀어 대시는 장면이 있고요. 오늘 열병에 걸린 여인을 손을 만져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어제 백부장의 하인 고치신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부하들이 있는데 명령만 하면 되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요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세 가지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멀리 있는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그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예수님은요 멀리 있는 사람도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왜 그 예수님이 앓아 누운 여인을 손을 만져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병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병자를 사랑.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병만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의사들이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 환자 많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병원에 환자가 많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장로님 너무 친절한, 너무 친절, 설명을 많이 해줘. 말씀이 많으셔. 그러니까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그냥 케이스로 다루는 환자, 그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은 받아오지만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 들어주고 다 위로해주고 이런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도 보시면 8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 이러기도 하고요. 요즘 동네 아이들이 마당 위에서 나는 노는데요. 저한테 아저씨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동네 사람들 교회 안 오는 동네 사람들도 쟤 다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고 다 저보면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은 저한테 아저씨 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달라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 이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거는 당시 랍비들은요. 당시 랍비들은 나병 환자가 되면 흐르는 물에 씻으면 안 돼.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지 마. 바람 부는 쪽에 서 있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나병 환자는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저분이 진짜 나를 고쳐주실까 반신반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8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원하노니 원하시면 받아서 아, 나 진짜 원해 말씀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면서 거기에다 보너스로 손을 내밀어 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채로 평생 고립되어 살았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세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러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설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하는 거지 설교자의 권위로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 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고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열병으로 앓는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고 사랑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만져주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기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만져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요. 코 밑으로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 3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코 밑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추측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손을 잡아주는 게 위험한 일이 됐어요. 사실 저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 손을 다 잡아주고 싶은데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요즘 악수 안 해요. 당분간 계속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형편이 좀 괜찮고 하지만 괜찮으면 조금 이렇게 서로 손도 잡아주고 서로 좀 안아도 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손을 잡아주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너를 만져주신다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이 본문에 대조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세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많았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조금 외로우셨어요.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외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복음서를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볼만한 것도 있고 들을만한 것도 있고 혹시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도 경험할까.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은 무리들과 항상 조금 거리를 두려고 늘 하세요.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외로우셨던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은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열병에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나를 수종 드는 거는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는 좋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보탬이 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서서 예수님을 수종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외로우실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세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한 서기관이 있어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선 호칭 자체가 조금 이게 격이 낮아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말은요 엄청나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가 볼 때 이 서기관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여하튼 좀 불신절 뭐라 그럴까 약간 부정적이세요.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나 따라오면 고달플 거야. 너 나 따라오면 고생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삶이 고달픈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냐? 좋아지는데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묵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떠오르고 밤에는 막 불이 불기둥 떠오르고 그러면서 만남의 추락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광야 여정이 낭만적이고 멋있고 정말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달픈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우리는 와 하나님이 내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가시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시는 데 멈추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멋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상당히 고달픈 삶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는 치는데 너 정말 날 따라오면 네 인생은 고달플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약간 뉘앙스가 결이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상당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서기관에게는 너 나 따라오면 상당히 고달프고 힘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 중 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뭔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너 나 따라오려고 그러면 대가 지불해야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게 다 마냥 좋은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좀 우물쭈물하는 사람에게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 따라와야지. 너 이것저것 매여가지고는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그거 마땅치 않지.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수종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예수 믿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